로마서 6장 13절 우리 한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으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놀라운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는데 그저 다른 사람의 음악을 감상하며 정작 나는 내 재능을 사용하고 키워가지도 못한 채 내 마음에 전혀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막 불쌍히 여기고 또 돕고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그런 은사들을 주셨는데 나는 늘 막연한 어떤 미래의 한 시점만을 바라보면서 어느 한 막연한 시점에 또 그 막연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막연한 일들만 내가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여건과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일들을 또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뭐든지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온전하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그것보다 더 불편한 것은 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의도하셨고 목적하셨고 또 허락하신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참 미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좀 영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되었다, a living soul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흙이 아니라 생기, 즉 영이 우리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큽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항상 규정짓고 또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세계 가운데 먼저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결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변화되어지고 또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의 본질인 이 영의 존재로 살아감에 있어서 구원받은 크리스천이 누릴 수 있는 아니 어떻게 보면 누려야 마땅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좀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사와 그 사환 게하시의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그 아람 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공격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엘리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또 그 영향력이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모든 우리의 계략과 비밀을 알 수 없을 거다. 뭔가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고 해코지 하려고 하면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대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우리 중에 내통하는 사람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침실에서 속삭이는 이야기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한다.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같이 작전 회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한 것을 슬쩍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린다는 거죠. 누가? 이 선지자 한 사람이 엘리사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온 군대가 출동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이어지죠. 왕 열왕기상 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쭉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왕이 많은 그 병거와 또 군사와 말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이제 그것도 야습을 이제 하는 거죠. 밤을 틈타가지고 기습을 이렇게 하는데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다 에워싸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게와시라고 하는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적이 와가지고 성읍을 에워싼 거죠. 그래서 막 두려워가지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막 그렇게 엘리사한테 이야기했더니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보는 것을 이 사환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눈을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가지고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에만 의지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육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면은 그 수준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실체가 보이면 또 다른 차원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가 보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보입니다. 군대가 한 사람을 잡으려고 진을 쳤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게하시는 두려움이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왜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엘리사가 원래 담대하고 용기가 많은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짱이 두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영감이 있고 뛰어난 엘리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닙니다. 게하시도 눈이 열렸더니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감정이 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관점이고 실제이기도 합니다. 그저 착하고 성실한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누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 little faith will bring your soul to heaven, but a lot of faith will bring heaven to your soul. 작은 믿음은 우리를 간신히 천국에 데려다 줄 뿐이지만 큰 믿음은 천국을 우리에게 데려다 줍니다.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삶입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예전에 어떤 사람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할아버지세요. 되게 평범한 할아버지시고 되게 인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종종 갔던 노스캐롤라이나 모라비안 폴스라고 하는 곳에 살고 계신 분인데요. 이름이 게리 오츠라고 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평범한 그런 목회자셨습니다. 여기 바로 위에 워싱턴주 그리고 또 테네시주, 조지아주, 또 플로리다주 이 여러 주에 쭉 이제 살아오시면서 목회하시면서 다섯 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그런 분입니다. 막 개척해가지고 막 크게 부흥시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곳곳마다 개척을 또 하셨던 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로리다 탈라하시에서 2002년도에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100명이 조금 넘는 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30년여 목회해 왔지만 뭐 일반적인 기준에서 아, 성공한 목회다라고 이제 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죠. 이렇게 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마지막에 개척하신 교회도 그 8년 전에 거실에서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교회입니다. 근데 뭐 100명이면은 참 좋은 규모죠. 아마 이제 30년을 쭉 그렇게 목회해 왔고 다섯 번째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목사님 마음에는 이제 이게 마지막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여덟 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떠나게 되었지만 한꺼번에 많은 가정이 떠나니까 목사님이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정은 아이들만 6명. 그러니까 뭐 8명이 확 떠나는 거죠. 한 가정이. 다른 한 가정은 5명. 이런 겁니다. 주일 학교 자체가 막 흔들흔들하는 거죠. 게다가 이들은 모두 십일조를 굉장히 성실하게 했던 그런 가정들이었대요. 교회의 재정도 좀 타격이 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의 찬양 인도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찬양 인도자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일 때문에 네 가정이 더 떠나게 됩니다. 두 달 사이에 열두 가정이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에 열두 가정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는 뭐 거의 다 떠났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목회자에게는 뭐 큰 고민거리이고 또 아픔이었습니다. 2000년, 2001년에 이제 이분이 랜디 클락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인도하는 그 미션 출입에 함께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브라질로 가서 거기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이 랜디 클락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치유 사역자이고 또 하나님의 큰 부흥을 또 경험했던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가가지고 막 놀라운 치유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목격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막 기도한 사람이 또 막 직접 낫기도 하고 이런 이제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선교여행은 잠깐 가는 거니까요. 근데 거기서는 막 놀라운 일들을 보고 내가 막 손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그랬는데 미국에 돌아오니까 나의 교회 돌아오니까 뭐 다시 또 목회 루틴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한 경험과 열정들도 이렇게 시들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2002년도에 이 사건이 팍 터진 거예요. 근데 이미 2002년도에도 여름에 그 랜디 클락 목사님이 이끄는 팀과 함께 브라질로 선교 여행을 가기로 그렇게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전에 두 해는 혼자 갔는데 2002년에는 이제 아내도 사모님도 같이 가기로 막 설득해가지고 신청을 해놓은 이제 상태죠. 근데 교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교회 재정이 지출이 6주나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마음도 불편한 거죠. 자기의 여행 경비로 오히려 부족한 지금 밀려 있는 교회 경비를 먼저 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뭐 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죠. 선교 여행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남을 돕고 섬기기에 앞서서 자신이 그런 도움과 돌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죠. 내가 뭐 지금 어디 가서 내가 남을 돕고 섬기겠는가.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이제 바꾸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은 하나님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해 주세요. 오히려 이제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되었고 이제 사모님과 함께 그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여행 도중에 다비 실바라고 하는 그 현지 사역자와 함께 또 같이 일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 교회의 찬양 인도자였어요. 어릴 때 다운 신드롬을 알았지만 6살 때에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다운 신드롬이 이게 뭐 치유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6살 때 기적적으로 거기서 치유를 받아가지고 이제 찬양 사역자로 이제 섬기게 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개인적으로 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끌려간 경험들도 있고 그런 좀 영적인 놀라운 경험들을 이제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역 억지로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이 랜디 클락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한테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게리 워치 목사님이 듣게 되었죠. 근데 다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툭툭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그걸 가지고 싶다고. I want to have it too. 이제 이분은 이제 영어는 잘 못하지만 대충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그런 표정으로 자기 이제 왼손을 목사님이 오른손에다가 이렇게 대고는 뭔가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손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이제 느꼈다고 합니다. 뭐 그게 다였죠.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이제 내리면서 같이 이제 허그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막 더 강하게 느껴지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기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미국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당신도 저 다비와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했습니다. 하지만 저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로마서 6장 13절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아닙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앞서 말씀드린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들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 됩니다. 통로가 됩니다. 문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관과 감각들은 역시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오감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죠. 누구나 다 이 오감이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이나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이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마음이 또 흘러나갈 수 있는 문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그 집회 도중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의 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입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코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드립니다. 나의 발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처음에는 무시했대요. 아 내가 그냥 잘못 들었나 보다. 또 들리는 겁니다. 아 내 생각이겠지. 재차 이제 그런 말씀이 들리니까 이분이 되게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좀 그런 얌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가지고 이게 찬양팀을 봤더니 찬양하는 사람들 뒤에 세 명의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자기가 눈을 의심했죠. 이게 뭐지? 내가 헛것을 보나? 그리고 이제 위를 봤더니 많은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의 몸이 둥둥둥둥 떠올라가지고 점점 높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영이 이제 아마 올라갔겠죠. 천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지붕을 뚫고는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죠. 약간 저항하는 마음이 드니까 몸이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다급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No, up is better. Up is better. 위에가 더 낫습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점점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여있는 교회 위에 그 지붕 위에 가득히 머물러 있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무 높이 올라간 것 같으니까 또 마음에 두려운 마음과 이렇게 좀 저항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랬더니 다시 또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자기 원래 있던 모습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그 경험 이후에 이 목사님의 삶과 목회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대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Open My Eyes라고 하는 책. 이런 경험과 또 그런 이후에 본인의 경험과 또 깨달음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딴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도 막바지였죠. 인생의 막바지였고 나이가 드셨으니까 목회의 막바지였고 이제 끝이다. 근데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는데 갑자기 막 열두 가정이 떠나면서 교회가 흔들리고 어렵게 되어지고 그 와중에 기도 가운데 참석했던 이 집회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헌신합니다.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렇게는 아마 이분도 많이 기도를 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의 지체를 나의 눈을 나의 코를 나의 귀를 나의 입을 나의 십이지장을 나의 허파를 나의 손을 나의 발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고 그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새롭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릴 때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정말 열심히 믿을게요. 하나님 오시기 좀 바쁘시고 내가 그 급이 안 되면은 천사라도 좀 보내주세요. 아 천사도 좀 그러면 귀신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막 그런 이제 기도를 되게 간절하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좀 어리석은 기도기도 했죠. 뭐 꼭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신령한 경험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또 좀 뭔가 확증을 받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원칙은 제가 몰랐던 거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가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냥 엄하게 야, 너 내가 명령한 것, 내가 정한 룰대로 왜 안 따라? 막 독재자 같이 막 마음에 안 들면 두들겨 패고 그런 분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에 대한 사랑을 대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또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네가 나를 신뢰하고 따르지 않겠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다. 네가 나를 좋아하면 내가 정한 규칙들을 따라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준 이 계명들을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은 한번 받아들여봐라. 그대로 지키고 순종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친밀감과 관계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열쇠는 순종이고 드림이고 헌신이죠. 그렇게 했을 때 친밀감이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할 때가 있죠. 이래야지만이 그런 마음이 와야지만이 그런 감정이 들어야지만이 이 관계가 내가 확신이 들어야지만이 내가 그 다음 주님이 요구하는 건 내가 한번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와 또 잘못된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같이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 30여년 인생을 목회를 쭉 해오셨지만 그 인생이 그 목회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나의 끝자락 가운데 내 자신을,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그런 통로로 쓰임 받고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진심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우리의 그런 모든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흘러가시는 그런 문으로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이 게리 오츠 목사님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함께 붙들고 그 목사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